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유태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금방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유태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다면은 그러면 그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은 유태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유태인들의 구원이 거기 당연히 포함되지만은 유태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의 구원도 거기에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은 유태인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야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태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가진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킨 사건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율법을 가졌어요. 굉장히 그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율법을 받은 것은 물론 이방인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십계명은 모든 인류 위한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신 일도 없어요. 율법은 유태인들을 위해서 준 것이고 특별한 목적으로 주어진 잠정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근데 율법을 가진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소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이 없는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가졌다는 데는 자부심만 품고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소위 말하는 할례 없는 족속들이다 하고서 그분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종을 해서 여호와 종교를 믿겠다고 해도 율법을 지켜야만 언약 백성의 멤버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례를 먼저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유태인들이 믿는 그 율법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율법의 통제하러 들어오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도 지켜야 하니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었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래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다른 모든 율법의 규정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죠.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지키지 못하는 율법 어기는 것에 대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유태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헐어버리고 한 백성으로 모시고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유태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율법을 준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지 않고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유태인들을 해방시켰고 그래서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율법을 요구할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요구할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어졌어요. 율법 자체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피하셨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또 혹은 완성하셨다. 그래서 유대인은 더 이상 여호와의 하나님 믿는 이방인에게 율법을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다 같은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졌던 원래 오리지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말했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 불러요.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굉장히 존경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가장 두드러진 신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모범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역사의 배경에서 그것을 비춰볼 때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자비며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이 스토리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인간의 타락 이후에 관영하는 그러니까 넘쳐 흐르는 죄악성을 소설한 것이에요. 그래서 11장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온 세상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을 구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브라함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류의 3대 반역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첫 번째 반역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방탕했습니다. 세 번째 대반역은 이제 바벨탑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장구한 역사 동안 긴 세월 동안 오래 참으시고 제2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대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인류는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요.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그때 보통 일이겠어요? 굉장한 엔지니어링의 그런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테크놀로지가 있고 그런 사이언스가 있고 했지만은 또 자기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너졌죠. 창세기 5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담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 이후로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5장에 보면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장수를 했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뭐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현대 의료 혜택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천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족보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는 말로 끝나요. 계속해서 족보가 나와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후렴처럼 붙어나옵니다. 대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제2의 찬스가 왔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도전했어요. 그 후로. 근데 창세기 11장의 기록이 이제 끝나면서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아브라함의 부친이 데라라는 사람인데 그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누구도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홍수와 같은 그냥 끔찍한 무서운 그 심판을 보고 겪었던 노아와 그의 후손들도 부패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전혀 손댈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출발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수군이 무엇이냐 하면 유토피아를 형성하고 거기서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토피아의 꿈은 하나님의 수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죄 없는 세상에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영원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빠지는 죄의 수렁과 죽음의 운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실낙원을 가져왔죠. 낙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이상적인 유토피아의 꿈은 깨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꿈을 꾸고 계시고 또 실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이번에는 그럼 아브라함 죽지 않았을까? 죽었죠? 그럼 뭐 매 마찬가지가 아니냐? 원점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짓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지만 그 다음에 그러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는 죽었더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가 없어요. 그러나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죽음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죽긴 다 죽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약속받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묻혔어요. 어디 묻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에 묻혔어요.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다 가나안에 묻혔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죽었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이 어디서 죽었어요? 야곱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다 저기 애굽에서 죽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것이 뭔가? 그냥 죽어서 아무데나 묻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드라마를 펼치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묻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메시아가 태어나시고 메시아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땅이에요. 바로 그 유대 땅, 갈보리가 있는 곳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곳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분부하시냐면 너희들은 온 족속에게 가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모세를 전하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장들은 인류의 비극을 한마디로 집약한 이 죽었더라는 그런 절망의 후렴에 부활 생명의 소망을 담은 확신 속에서 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죽으나, 죽으나 그러나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구원의 땅에 가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줬습니다. 요셉도 동일한 확신으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 돌보시고 인도하여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뭐 그들이 무슨 그 땅이 뭐 특별히 뭐 조국의 땅이다. 그래서 거기서 죽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묻히고 그곳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내가 죽는다가 아닙니다. 나는 죽지만 그 다음에 그러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속절 없는 인류의 죽었더라는데 그 말에 종지부를 찍고 그러나의 부활의 그 새로운 생명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도 죽지만은 마침내 예수님 오실 때 다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고 하셨고 그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는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는데 땅에 대한 것하고 자손에 대한 것입니다.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특정한 땅입니다. 아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구속의 드라마가 구속의 역사가 거기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속의 무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스케줄과 역사가 일어날 그곳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문자적인 땅의 소유에 제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땅을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벌써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랑하면서 땅을 사긴 샀는데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묻을 장지, 매장지만 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는 땅에 대한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하늘 본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실체는 미래에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의가 거하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이 땅은 사후에 이 세상을 떠나서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그런 임시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은 사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재림하실 경신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재창조의 새 땅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증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새로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했지만은 미래의 완전한 본향의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땅은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다시 회복되고 경신될 것이에요. 모든 죄악과 악인들이 사라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할 거예요. 악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 그렇고 바벨탑 세대가 그렇고 모든 인간 제국들이 부패해서 다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세상의 미래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새 땅은 흠없이 아름답고 완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유토피아의 꿈이 실현되는 빛과 진리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각자의 손을 잡고 우리를 각각 인도하시고 온 이 우주를, 새로워진 우주를 또 앞으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새 창조의 이 세계를 함께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신하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죠. 악인들이 다 사라진 세계에서 우리가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불의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세상에서 온전히 빛나는 사랑 속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젠가 그가 살고 있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믿었어요. 하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는 구체적으로 땅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의미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땅이라고 했고 그것이 가나안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계시가 이제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구속의 파노라마가 어떻게 장식되고 어떻게 늘어나고 어떻게 광채를 빛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해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돌아가셨다. 아, 뭐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끝날 일이 전혀 아닌 것. 하나님 아직 무궁무진하게 위대하신 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깊도다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드라마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땅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다 보니까 뭐 성격이 좋고 뭐 그냥 누가 그냥 뭐 이렇게 자기를 밀고 그냥 바보를 만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도우매처럼 그냥 아무나 밟고 가게 하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온유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 세상의 악한 것을 견디고 참으면서 의로운 심령을 사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땅을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신된 이 땅을 하나님 원래 약속하신 메시아의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땅의 약속에 내포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큰 의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현 세상을 물려받는다고 그랬어요. 악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경신될 이 세상, 이 자연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아마 설명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아무리 과학의 발달을 그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말로 행운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로 이것이 완전히 복구되고 처음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것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경신된 이 세상을 의로운 세상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그것을 다 믿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이에요. 세상에서 뭐 불의를 당하고 불의한 꼴을 보고 막 그냥 이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한을 풀어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의 약속이 담고 있는 구속과 회복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날의 오기를 아득히 바라보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올날을 그날 아득히 바라봤어요. 예수님 오실 것까지도 멀리서 바라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까이서 보죠. 가까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훨씬 더 리얼하게 믿고서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영원하게 변화될 이 세상을 주님을 모시고 수많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약속은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도 그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순례를 잘 마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새 땅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소수라고 그래요. 보시오,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 보세요. 아, 그거 형편없는, 안 믿는 사람도 오히려 못하지 않습니까? 뭐 저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들 보면 극소수예요. 극소수라고요. 뭐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말 듣고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그렇죠? 대개는 뭐 자기를 인정하고 뭐 자기 십자가 뭐 전혀 질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어떤 사이비 기독교에서 보니까 구원받을 자가 13만 3천인데 이제 거의 다 찼대요. 그래서 몇 명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수님은 곧 재림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식의 주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큰 민족은 큰 나라죠. 어떤 특정한 종류의 대국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유태인들은 이것을 자기 나라가 그렇게 큰 대국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대국민들이 될 것이다.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하셨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대규모 무리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백서예요. 하나님은 대가족을 거느리기를 좋아하세요. 세상에 보세요. 모든 것이 아주 다 대자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 큰 대자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큰 대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동물의 수위를 보세요. 멸종된 것까지 합치면 헤아릴 수 없잖아요. 같은 뭐 도마뱀 같은데 그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같은 벌이라도 그 종류가 무지개, 같은 나무라도 얼마든지 종류가 많죠. 그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지배하시고 그것을 더 늘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처음에 주신 소명이 뭐냐면 너희들이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만국이 어린 양의 나라에 들어와서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과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만국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왕국이 입성하는데 어린 양의 피로서 구속받은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방언 여러 나라 말이죠.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소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부지기수예요.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해를 수 없는 인구들이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십자가에 있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은 은혜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겠어요? 아브라함 생전에 자녀들을 뒀는데 민족을 이룰 정도가 아니었죠. 그의 이제 손자인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떠날 때 자기 권속의 숫자가 그냥 한 7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애굽 가는 게 내 권속을 데리고 애굽을 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때 부엘세바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근데 사실상 나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되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국가를 이룰 정도로 인구가 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와가지고 또 이게 또 우상숭배하고 또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빌론에 잡혀갔다가 바빌론에 잡혀가서 소수가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안 돌아야 바빌론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느냐. 소수민족으로서 땅의 일부만 차지했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계속 그냥 맹맹만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48년에 영국의 그 위임 통치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주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에 사는 인구가 한 6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거 뭐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유태인들이 더 많죠, 사실은. 본국에 사는 유태인들보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뭐 국가로서도 그냥 그 민족의 수가 큰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뭐 이스라엘이 인구 면에서 그런 대국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큰 민족의 약속은 그건 무슨 의미일까? 이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체적인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재정의했어요. 3장 6절에서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유태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민족과 족속과 이 모든 문화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큰 민족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천들의 숫자를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교인 계속해서 증가해 왔어요. 물론 요즘 시대처럼 그 크리스천의 수가 이렇게 우리나라 경우처럼 이렇게 줄어드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크리스천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뭐 교회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많죠. 유럽 같은 나라가 지금 중세기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하고 나서 개신교들이 많아졌는데 그 후로 지금은 숫자가 급격히 줄지 않았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겪고 나서 보니까 이거 뭐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거기 가면 동네마다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요. 그 다 전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죽은 사람들 이름 다 나와 있죠. 그것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 2차 대전의 피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하면서 포탄 속에서 어떤 신학자는 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기독교를 믿는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600만, 700만 사람들 다 죽이고 하는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크리스천들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독교인 서방 국가를 위해서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당신들의 원수를 내가 갚아주지 않냐. 당신들의 그리스도인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태인들을 내가 죽이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복수를 해주는데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미국이 이거 아니죠.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100%. 100% 다 세례받고 태어나자마자 크리스천이에요. 국가법이고 뭐고 전부 다 국교가 다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단은 다 태워 죽였어요. 이단이 있을 수가 없어. 미국 어때요? 거기서 예수 믿던 크리스천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자유의 땅이라고 해서 복음 전하고 기독교 국가 만든 거 아니에요? 헌법이 뭐고 다 기독교 정신으로 한 것이죠. 법도 다 그쪽에서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이꼴이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사람이 줄고 교회가 텅텅 비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진짜 백성들이 오히려 생겨요. 다 걸러지고 나서 새로운 백성들,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들이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하고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또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수적 번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큰 민족은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영적인 국가입니다. 예루살렘의 경우에 볼 것 같으면 남자 수가 그때 오순절 그런 사건 이후로 크리스천 수가 거의 날마다 늘었는데 남자 수가 한 5천 명이나 됐다고 그랬거든요. 여자들까지 합치면 그건 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애들도 믿는 애들이 있었을 거니까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뭐 4만에서 한 8만 정도라고 그래요. 이제 고고학적인 연구를 해서 리서치해서 나온 숫자죠. 4만에서 8만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중에 10만이라고 해도 뭐 적어도 10명이 한 명 이상은 다 크리스천이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과장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지 몰라요.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구속받은 신자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자의 수가 막 불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해야죠.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이에요. 영적 자손인 우리들이 받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토피아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토피아는 우리들의 유토피아예요. 그 유토피아는 유일한 유토피아입니다. 반드시 실현되는 유토피. 인간의 유토피아가 많죠. 공산주의도 있었고, 뭐 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무슨 독재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 다 유토피아의 꿈을 실현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다 실패하고 다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라고 다 잘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토피아의 꿈이 어떻게 실현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된 사랑을 일으키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구속의 전 파노라마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소망을 안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이 천년로서 다 자신들의 역할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